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워주시는 성령 은혜를 구합니다. 앞서 행하시고 앞서 보이시고 앞서 밝혀주시는 성의 조명하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말씀의 깨달음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로 함께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교정하고 설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메시아로 인자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우리의 속죄양이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우리의 구속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범과 그분의 가르침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덧입지 아니하면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모범은 우리는 넘겨다 볼 수 없는 그런 절망만 가져다 할 뿐 우리에게 그 어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두 번째 사실을 말씀하고 싶어합니다. 그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인생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고 영접하는 방법, 하나는 믿지 않고 그분을 불신하는 방법,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신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살펴봤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자리를 이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다루는 세 번째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어떻게 제자들의 무리가 형성되어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신을 따랐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자기 친형제였던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베드로조차 주님을 따르게 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어떤 일이 나타나고 있지요? 빌립이 한 동네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소개해서 또 그들도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생겨나게 될 것인지, 확대해서 말하면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게 될 것인지, 어떤 경로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어나게 될 것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세 번째 메시지와 관련해서 이해될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에서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즉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나타났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직접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제자로 만드시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떤 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제자는 어떤 자지요? 예수를 따른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처세술을 따르는 분들이 많고 또 주님이 아닌 한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나 혹은 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어떤 제시된 목표를 따르는 공동체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을 바라다 보면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을 따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부지런히 물어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과연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인가? 하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살펴봤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빌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안드레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을 말했습니까?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와 자신의 친구를 누구에게로 인도했습니까? 메시아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도자, 목사, 설교자, 기본적으로 앞서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목사와 전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이 일에 실패하면 그는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또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교회를 아무리 크게 만들고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그는 사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바다나 육지로 두루다니면서 배나 더 지옥 백성 만드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 주님을 따른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나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는 다르게 안드레와 그 다음에 또한 제자 사도 요한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안드레의 증거를 듣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누구의 증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접적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지위와 그 역할이 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이 직접 주님부터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나타난 빌립은 어떤 사람으로 대개 등장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빌립은 거의 좀 소극적인 존재로 나타나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 이에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때 200 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돈이 있어도 어떻게 이 백성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자서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비록 안드레의 전도를 받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직접 부르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물론 나중에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일들이 나긴 했지만 처음에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주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 처음 복음을 들었느냐 말았느냐 혹은 여러분들 조상 중에 벤셀레나 은도우드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조상을 두고 있느냐 두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몇 대째 믿어오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최초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전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은 어떻게 전했지요? 그냥 전했습니까? 그렇게 전하지 않았죠. 그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지 않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지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없는 메시아가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계시를 따라 메시아를 이해된다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미하심에 대한 인식 없이 그분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궁일만을 말하는 이 특징을 간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지요.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구약에 대한 제대로는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약 없는 구약이 있을 수 없고 구약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창세기 48장 9절 같은 데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말해서 실로로 소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에서는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서 9장으로 가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런 빌립의 증거에 대한 나다나엘의 반응은 그러면 어땠는가? 나다나엘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대로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곧바로 안드레를 따라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듣고 직접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곧바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선지자들 동안 끊어진 침묵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절정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고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나다나엘에게 소개했지만 구약이 증가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소개했으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왜 그토록 빌립도 그랬겠고 나다나엘도 그랬을 것인데 그토록 메시아를 만나보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해왔는데 정작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했지만 왜 나다나엘이 이처럼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선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지요? 빌립이 예수님을 나단에게 소개할 때 요셉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쨌든 요셉이 소개하는 그 소개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는 말은 요셉 그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소개문 요셉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소개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이 소개의 내용이 나다나엘에게 어떤 걸림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나다나엘에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처럼 메시아를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 그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아들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저 뒷동네 김씨집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제가 성경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지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요한복음 6장 4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 이 반응을 참고할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의 평범한 아들 정도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빌립의 소개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립은 나다나엘과 함께 한 동네 사람이에요.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나다나엘이 요셉의 아들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평소 자신이 그냥 알고 있는 뭐 잘은 모르지만 그냥 누구 아들 하면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나다나엘로서는 이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죠. 그죠? 근데 나사렛이나 벳세다나 갈릴리에 속한 동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빌립을 가리켜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도 갈릴리 사람이죠. 나사렛은 또 어디에 속했어요? 갈릴리에 속했잖아요. 다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자신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그 동네 김씨 집안 누구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증언에 대해서 냉소 반응을 보였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였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마태가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자, 근데 원래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야기를 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나다엘이 분명히 알았죠.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을 만났다고 말했으니까 그는 분명히 베들레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빌립이 소개를 하는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라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나사렛은 아주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아마 한 인구 한 2,000명 정도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곳에서 나다나엘은 어떻게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냥 단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다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메시아가 나지 못한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는 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나다나엘이 왜 나사렛을 그렇게 폄하했는가? 도대체 나사렛이 어떤 동네였기 때문에 이처럼 나사렛 출신에 대해서 조롱을 인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히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나사렛은 어떤 지방에 속해 있다고요?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과 누가복음 2장 4절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제가 지금 추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다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렛이 갈릴리 지경에 속한 동네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베세다나 갈릴리나 다 갈릴리에 속해 있는데 이 갈릴리는 어떤 동네였는가?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이방 나라 접경에 속한 지역으로서 외세 침략에 많이 시달렸던 동네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9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여 했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표현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입니다. 분명히 자국 영토 안에 속한 갈릴리인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을 가장 빈번하게 받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북쪽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기도 했고 방어를 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 내내 읽어보시면 그쪽은 항상 이렇게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중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속주가 되었죠. 아수르의 속주가 되자마자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살았고 특별히 그 인근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의 피가 섞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해서 그 갈릴리 지역을 보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옹호했던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고 말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 말소리가 갈릴리 사람임을 증명한다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천대를 받았다고요? 이방 나라에서 끊임없이 시달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끊임없이 받고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세속화된 동네가 바로 갈릴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뭐 메시아가 난다라면 좀 믿을 수 있겠는데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났다. 나다나엘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증거를 믿어야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그럼 왜 주님께서 나사렛으로 이사를 가서 사셨지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요? 요셉이 자기 아들 예수와 함께 어디 가서 본래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헤롯이 두 살 미만의 아들을 죽인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애굽으로 피신을 갔죠. 그러다가 돌아오게 되지, 그죠? 돌아오게 되는데 아기의 목숨을 찾아 죽었다고 말하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꿈의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까? 빛이 가장 필요한 데가 어디죠? 어두운 곳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병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심판을 받아서 죄로 인해서 시달리고 또 세속화되고 그래서 어둠이 임했던 바로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자들의 구주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행동 계시의 일환으로 나사렛에 가서 사셔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빌립이 소개할 때 그는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듣고서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라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다나엘은 갈릴리 사람에 대한 편견, 그들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아야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예수님께 가서 망정이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아예 예수님께 가지 않았더라면 나다나엘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자가 될 수 있는가? 저 사람 내 그 가문을 아는데 저분이 이전에 지었던 죄를 내가 너무나 자세히 아는데 어떻게 저자가 믿는 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변화되어진 신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도 색양을 끼고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지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거듭난 신자가 갖게 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육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대사회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새들어 사는 집주인이 목회자인데 목사님들도 얼마든지 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전세금을 5천만 원 올려달라 그랬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혹은 자기 친척이 기독교인인데 얼마나 자기 속을 잘 챙기는지 저런 인색한 사람이라면 예수 믿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귀를 닫아버리죠. 제가 이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와서 보라는 빌립의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사는 것이 날 수 있느냐? 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와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대개 사람들은 선입견에 그리고 자신이 평소 갖고 있는 첫인상이나 고정관념에 많이 좌우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실상 그와 접촉한 시간, 그와 인격적 교제를 가진 그런 시간은 별로 되지 않는데 그저 뭐 한번 인상을 좀 잘못 썼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에게 좀 불친절하게 되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인생 전체를 도매금으로 다 넘겨버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도 경험했던 바대로, 경험하신 바대로 그분을 정말 깊이 만나면 내가 그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선입견들이 기후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만나보면 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쁜 사람이었다는 편견도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도리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한 번도 복음의 총체적 내용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아주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로 말한다면 고등한 종교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렇게 반하는 분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 되고 복음에 직접 부딪혀야 되고 교회를 직접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고 저렇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와서 보라는 이 말에 두 가지 결정할 수 있겠죠. 와서 보라고 말해도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입장은 뭡니까? 이런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초청에 응할 수도 있었고 자신이 가진 편견을 고집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와서 보라는 빌립의 말을 듣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야 돼요. 안타깝게도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생각으로만 견주는 분들이 계시죠.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이해 없이 복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없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았죠. 와서 보라는 빌립의 초청을 듣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런 나다나엘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겠죠.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인생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야곱은 속이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했습니다. 이처럼 에서가 중간에 가로채워버린 장자권을 가로채워버린 이 야곱을 두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는 정말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끊임없이 속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이 때문에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눈부칠 겨를 없이 고통당하며 지내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얍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므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간사한 것이라는 이 말은 믿기, 기만, 계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단엘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만 가득한 사람이다. 그는 야곱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속이는 이런 것이 없는 야곱이 없는 이스라엘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본질과 상태를 주님께서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까요?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참 나를 따르는 제자야. 이런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너는 진정 내 제자가 아니야. 나는 너를 모르겠어. 라는 말을 혹시 들을 사람이 여기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했고 표면적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오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만의 그리스도인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현상교회 나와서 10시부터 나와서 요리문답 강의 듣고 또 1시간 반 동안 예배하고 주일 밤 예배 또 7시에 나오고 기독교 고전 읽고 성경 읽고 말씀 읽기 쓴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외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 본질을 깨뜨려 보시고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이제 주님께 보였습니다. 보였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저를 알아보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는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메시아 나라를 묘사할 때 항상 등장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예요. 따라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는 이 말은 단순히 그늘진 곳인 무화과 나무로 있었다는 뜻도 되겠지만 아마도 메시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율법이나 선지자 말씀을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라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주님의 전지성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무엇도 아셨습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 다섯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단순히 이런 정보만을 아셨느냐? 만약에 그냥 일어난 사실만을 알았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누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로 지금 지상에서 무엇하고 있는지를 다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님의 전지성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정보를 알았다는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무엇을 아십니까? 인간들의 마음의 생각과 은밀한 마음의 동기까지 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자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시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그가 진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인간의 마음의 경향성과 은밀한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시편 147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말은 신약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에 있어서는 외인이었던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 불러 모으는 과정에서 누구를 쓰신 거예요? 빌립을 먼저 사용하시고 빌립을 통해서 누구를 부르신 거죠? 나다나엘을 불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미리 아심과 우리의 처지를 미리 헤아리심과 이런 자들을 주님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신의 영적 상태와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어떤 말이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설명해도 한 시간 정도는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윗 언약인 사무엘하 7장 14절과 그 다음에 시편 2편 7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동일 본질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이런 뜻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말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는 사실은 스바냐서 3장 15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다나엘은 자신의 영적 본질과 마음의 상태와 자신의 의도와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그 메시아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획기적인 무슨 이적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하나님의 전지성을 메시아에게서 확인하고 그 메시아를 만나보고 난 다음에 메시아라고,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첫 번째 믿는 자로 등장해요. 이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죠? 이렇게 물었다는 말은 나다나엘이 믿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7절 12절에도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실제로 믿는 자로 나타났던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나다나엘과 같은 무수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을 나다나엘을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을 부르셨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열두 제자로 대표되는 사도를 부르시고 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았지만 빌립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속했기 때문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의 증거를 받고 그리스도께 나아갔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던 빌립, 그리고 빌립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또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 특별히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대주제여 이제 이 종을 편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찬송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이고 안나였죠.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렸던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소망과 기대가 없으신지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의 지금 삶으로 만족하시고 어떤 소망과 기대와 탄식이 없으시다면, 저는 분명코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라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를 바라고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라는 이런 소망과 기대와, 또 이 일은 특별한 정보가 들어서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왕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이 바로 이런 공평과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이런 탄식과 기대와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사회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비록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 역시도 야곱의 행적을 배경으로 이해되는 말씀이죠.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밧다마람으로 피신하는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한 끝은 하늘에, 한 끝은 땅에 닿이는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그 사닥다리 사이로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바로 그 광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끝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을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결단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 장소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해서 그 지명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층계, 유일한 통로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초월 영리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주님께서 의식하시고 또 이런 사실을 의식하고 자신의 말씀을 들으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표현은 인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에는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리라고 말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사닥다리는 성례 비유했죠. 성찬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닥다리라고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 성찬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장치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인자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인자 위에 하늘의 사대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자주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했지요.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인자라는 말은 풀어 설명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일반 인성을 갖고 있는 우리와 같은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자, 즉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와 같은 사람, 유산 참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우리와 다른 독특한 어떤 형태의 사람이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인자 같은 이라는 어떤 존재가 등장하지요. 그래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이 가르치죠. 그분께로 인도되는 그런 일들이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인과 동시에 사랑과 관계를 맺고 자기 영혼을 많은 사람의 속죄물로 주실 인자였습니다. 죄를 사고 영생을 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전리품들을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권세를 소유받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위해서 죽으실 분이 바로 인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으로 자신이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영생역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져서 타락하여 하늘 영역으로 신적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우리들을 영생 영역 안으로 이끌어들이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싶었는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 사용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하는 표현이 25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근거로 예수로서의 메시아 사역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 아들이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신데 왜 한 번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인자라고 표현했는가?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죠? 로마의 압제에서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그런 어떤 존재로 그리고 굶주려 죽게 되는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되는 이런 인간의 실존의 상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굳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을 메시아로 말하지 않고 인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자로서의 사역이 어떻게 시행되었죠? 주님께서 실제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인자로서의 사역이 실제로 실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 사실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인자를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첫째는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아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가 죽고 부활하고 하늘의 영광의 우편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그인 줄 생각하고 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타난 14절에 나타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여호와라는 말이죠. 결국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은 야곱이 나누었던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그 베델에서 야곱이 나누었던 그 은밀한 교제는 앞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될 그 교제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고,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꾸었던 꿈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중보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어지면 이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하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계시의 풍성함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더 풍성한 계시로 나타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계시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지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게 되는데 칼뱅이 성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가졌습니다. 떡과 포도주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찌빙글리처럼 그저 떡과 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정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징물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실제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여하느냐? 뭐라고 말했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엘리베이션, 우리를 상승시켜서, 우리를 고양시켜서 하늘 우편에 계신 그분의 실제 몸에 접촉하게 하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찬은 땅과 하늘 있는 사닥다리라고 말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낙심한 영혼들이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복된 종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살피고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상징과 기념물이 아니라 믿음의 손을 가지고 믿음의 입술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실제로 양식이 되실 것이라 말씀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는 이 놀라운 복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